자, 시편 37편 1절부터 11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하나님의 말씀 같이 받겠습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 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쇠잔할 것이미로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라.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고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진실로 악을 행하는 자들은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땅을 차지하리로다. 잠시 후에는 악인이 없어지리니 내가 그곳을 자세히 살필지라도 없으리로다. 그러나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지난주에 이어서 온유한 자의 삶의 태도 두 번째 시간을 갖기로 합니다. 우리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듯이 우리 다윗이 노년에 자기 인생을 이렇게 돌아보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그리고 은혜 안에서 우리가 가져야 될 올바른 태도가 무엇인가를 이렇게 정의 내려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증거하고 계십니다. 자, 온유한 자, 결국은 인생의 결론을 돌아봤을 때 온유한 자가 받을 복이 있다는 것이죠. 그 온유한 자의 복은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구원과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그 땅을 차지하고 더 나아가서는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는 뭐예요? 최고의 은혜의 복이죠. 결국은 최고의 삶, 만족하는 하나님과 관계 안에서 최고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결론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인상 가운데 우리의 삶을 살아가면서 수많은 도전이나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어떠한 태도, 어떠한 자세로 삶을 살아갈 때에 이러한 삶의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는가? 오늘 두 번째 시간을 갖겠는데요. 첫 번째는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고 성실로 먹을 것을 삼으라. 그리고 두 번째는 여호와를 기뻐하라.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라 라고 말씀을 나눴습니다. 여러분, 한 주 동안 하나님을 많이 의지하고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을 기뻐하는 시간들을 많이 가지셨습니까? 네, 여러분들의 얼굴을 뵈니 정말 하나님을 많이 기뻐하신 것 같아요. 네, 어떠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즐거워한다는 것, 아, 참 이게 쉬운 문제는 아니죠. 실제 상황을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이제 수많은 대면한 상황들이 생기잖아요. 불협한 상황이 생기도 때로는 억울한 상황이 생기기도 하고 때로는 막 불평하고 원망하고 막 화나고 싶은 그런 상황이 생기기도 합니다. 일을 처리하는데 일이 잘 되지 않고 원하고 계획한 대로 되지 않을 경우도 있어요. 때로는 나는 선을 행했는데 악한 것으로 막 뭔가 돌아올 때도 있고 그럴 때에 우리는 뭐 당연히 이게 하나님을 즐거워하기보다는 그냥 화가 나고 성내고 때로는 불평하고 원망하는 뭐 그러한 자리에 설 수밖에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런 상황 속에서 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더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함으로 말미암아 오늘 나의 심령의 상태는 항상 하나님과 은혜의 교제 안에서 충만한 은혜의 상태의 삶을 유지하고 삶을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럴 때에 어떤 결과가 나타난다고요? 화난다고 성내한다고 때로는 염려한다고 해서 더 좋은 일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도리어 인생의 해답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그분을 기뻐하고 그분을 감사하고 그분께 그분을 즐거워할 때 어떤 결과? 결국은 하나님이 행하시고 하나님이 이루시는 그러한 은혜의 결과가 맺혀진다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옆사람 보시면서 우리 언제나 기뻐하고 즐거워합시다. 할렐루야. 네, 어떤 상황에서도 즐거워하십시오. 은혜가 우리 삶에 역사할 것입니다. 자, 오늘은 그 세 번째 시간인데요.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태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자, 5절 말씀입니다.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우리는 보통 나의 길이라고 말합니다. 내가 가는 길, 나의 길. 여기에는 어떤 의미가 포함되어 있죠? 나의 생각, 내가 원하는 것, 내가 바라는 것. 결국은 나의 길, 내가 선택하고 내가 바라고 내가 기준이 되어서 살아가는 그 길을 말하는 거죠. 그런데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너의 길을 누구에게 맡기라? 하나님께 맡겨라. 그러면 누가 그 일을 이루시고?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시고. 이 길이라고 하는 단어는 데레크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일반적인 의미는 우리가 그 뭐죠? 이렇게 밟고 다니는 길. 그 길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두 번째 의미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활동하고 행동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세 번째 의미로는요, 여행을 가다라고 했을 때 여행하는 그것을 말하기도 합니다. 네 번째는요, 태도와 습관을 말하기도 합니다. 결국은 우리가 나의 길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내 인생의 어떤 그 방향을 결정하고 걷는 길일 수도 있고 또 내 인생에 있어서 삶을 살아가는데 내가 활동하고 행동하는 모든 영역이 될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요, 내가 가지고 있는 태도와 습관일 수도 있는 거예요. 결국은 내가 주인 되어서 내가 가지고 있는 내가 바라보는 그 방향이 아니라 도리어 그 길을 어떻게 하라? 너의 활동, 너의 모든 삶의 모든 영역에 대해서 하나님께 맡기라. 이 맡기라고 하는 단어는 이런 단어죠. 구르다, 굴리다라는 의미예요. 여러분 그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산에서 아버지 돌 굴러가유. 자, 그랬더니 그 말이 느려서 그냥 아버지가 돌 맞고 쓰러졌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만 비교를 해봤어요. 과연 정말 충청도 사투리가 그렇게 느리냐, 말이 느리냐라고 해봤는데 실제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요. 충청도 사투리가 제일 빨라요. 아버지, 돌 굴러 갑니다! 라는 거예요. 근데 충청도는 뭐죠? 돌 굴러가 유. 그러니까, 그거죠? 되슈? 아니유? 딱 두 단어로 끝나는 거예요. 너무 짧은 거죠. 오히려 말이 뭐하다? 빠르다. 빠르게 전달된다. 근데 이 굴러 간다라고 하는 것, 이게 맡긴다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뭐 하는 거죠? 내 손에서 떠나서 굴려 보내는 것입니다. 많은 경우에는 하나님께 맡긴다라고 했을 때 아, 나는 내 인생을, 내 길을, 내가 가는 인생의 그 경로를 하나님께 완전히 맡겼어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사실은 맡겼다라고 한 건 내 손에서 떠난 걸 의미하잖아요. 저기 예수님께서도 저 성경에서도 신약성경에도 말하죠. 너의 염려를 주께 맡겨라 라고 말해요. 그 맡기라고 하는 단어는 던져놓는 거예요. 이게 많은 경우에는 내가 어떤 상황에서 염려가 있다면 염려를 가지고 있습니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떤 문제에 대해서 내가 가지고 있고 내가 그 주가 되어 있기 때문에 염려하고 근심하는 거죠. 그러나 성경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 염려를 뭐하라? 던져놔라. 주께 던져놔라. 그러면 그가 너희를 돌보실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내가 주님께 던져놨을 때, 주님께 굴려보냈을 때, 맡겨드렸을 때, 그때 누가 일하세요? 맞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돌보시고 하나님께서 그 일을 만들어 가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많은 경우에는 우리가 어떻게 해요? 내가 주도자가 되고 내가 주인이 되어서 내가 나의 길을 걷는 듯이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죠. 그렇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모든 책임이 누구에게 있나요? 사실은 내가 가지고 있는 거죠. 그렇다 보니까 인생에 대한 수많은 부담이 있습니다. 내가 어떻게 인생을 이렇게 올바르게 살아가고 어떻게 내가 성공하고 어떻게 내 가족을 또 먹여 살리고 내 인생에서 어떻게 준비해서 결혼을 하고 앞으로 이런 세대 가운데 어떻게 인생을 살아갈까? 사실 뭐 그 소망 없는 것을 바라보면서 뭐 하죠? 네, 걱정하고 염려하고 결국은 그 길을 내가 붙잡고 있기 때문에 다른 말로 하나님께서 개입하실 틈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말합니다. 오히려 너는 자유해라. 그냥 하나님께 굴려보내라. 너의 염려가 있느냐? 맡겨라. 너의 길이 있느냐? 맡겨라. 왜? 내가 계획하고 내가 준비하는 것보다 오히려 하나님의 계획이 더 크고 놀랍습니다. 내가 내 인생을 바라보면서 계획하는 이 걸어가는 길보다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준비하시고 계획하시고 준비하신 그 은혜의 길이 훨씬 더 아름답고 좋습니다. 결국은 뭐냐? 주님께 맡겨드리고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는, 나를 인도하시는 그 길이 무엇인가를 우리는 살펴보고 분별하면서 믿음으로 선택하고 걷는 태도가 돼야지 내가 내 길을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맡겨놓는다라고 하는 것은 주님께서 내 길을 계획하시고 준비하신 것이 무엇인가? 내가 하나님 앞에 선택을 받고 이 땅에 보내심을 받아서 내가 걸어가야 될 길이 무엇인가? 이것을 분별하는 거죠. 하나님, 오늘 내가 이 걷는 이 길이 지금 바르게 선택한 길입니까? 정말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입니까? 내가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이렇게 행동하는 것이, 때로는 내가 이런 태도를 가지고 있는 것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선하고 온전하고 기뻐하시는 일입니까? 아니면 그냥 내 욕심을 따라서 아니면 나의 어떤 욕망을 따라서 걷는 길입니까? 주님께 맡겨드린다라고 하는 것은 그분의 뜻을 찾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렇다 보니 미래에 대해서 걱정과 염려가 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왜? 내가 인생을 경영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내 인생을 경영하는 것이 훨씬 더 탁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걱정하고 염려하기보다는 오늘 내가 믿음의 걸음을 내딛고 또 그 다음 단계에서 그 다음 걸음을 내딛으면서 가는 것이죠. 때로는 그 길에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한 계단 올라설 때에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필요한 것이죠. 제가 우리 시골에 살다 보니까 참 극장 갈 일이 없어요. 시골에서 어떻게 뭐 영화를 봅니까? 우리 시골에서는요. 그 영화 볼 일은 딱 그때예요. 언제냐면 그 서커스단 왔을 때. 서커스단 와가지고 천막 딱 와서 서커스하고 그때 이제 영화 막 큰 스크린으로 틀어주면 그때나 한번 영화 봅니다. 그런데 우리 저기 외갓집이 부산에 있다 보니까 제가 어렸을 때 부산에 이제 놀러를 가면 나하고 친구, 동갑 친구가 있어요. 걔가 이제 항상 나를 어디를 데려가면 첫 번째는 목욕탕을 데려갑니다. 시골에서 목욕탕이 있어요. 거기 가서 막 뜨거운 물에 탁 담그고 막 때도 비끼고 참 좋아요. 그리고 또 두 번째 데려가는 곳이 있어요. 부산에 있는 어린이 대공원을 데려가요. 거기서 막 얼마나 신나요. 막 이런 거 놉니다. 세 번째 데려가는 곳이 있어요. 바로 태화 백화점이라고 그때 태화 쇼핑이 있었어요. 백화점에 데려갑니다. 거기 가서 이제 학용품도 사고 막 쭉 막 에스컬레이터도 타고 구경을 해요. 그 다음에 또 데려가는 곳이 있어요. 바로 극장입니다. 극장에 가서 제가 지금도 기억이 나요. 인디아나 존스 3탄이 나왔을 때 그걸 봤어요. 안 보셨죠, 여러분들? 보세요. 재밌어요. 그 큰 화면에서 그 영화를 보는데 너무 나는 그 인상에 남았던 장면이 그거죠. 그 최후의 성배인가요? 그 예수님이 이제 마셨던 그 마지막 포도주를 따놔서 마셨던 잔을 뭐 찾는 이제 그런 게 그 뭐 발굴해 가는 장면인데 거기를 찾아가는데 드디어 이제 어디를 도착했는데 뭐가 있어요? 저기 이게 절벽이 있는 거죠. 그 단계마다 이렇게 성경적인 요소로 이렇게 통과를 해가는 거예요. 근데 그 단계에 이르렀는데 그냥 수천 끝이 보이지 않는 낭떠러지야. 근데 입구는 저 건너편에 있어요. 여기를 건너가야 돼요. 여기에 잘 서 있는데. 야, 이거 어떻게 분명히 길이 있을 건데 길이 안 보이는 거죠. 근데 거기에서 이 통과하는 키워드가 뭐냐면 바로 믿음이었어요. 믿음. 믿음을 가진 자만이 여기를 통과할 수 있다. 이 낭떠러지 앞에 섰는데 어떡해요? 그때 아, 믿음이구나 하고는 그 누구죠? 해리슨 포드인가요? 인디아나 존스. 그래, 믿음이다 하고는 이 낭떠러지 이 거기에 이 걸음을 내딛는 거죠. 아, 저는 그 장면이 참 인상이 나. 발을 우와 큰일 났다 내딛는데 거기 길이 있는 거예요. 어떤 길? 투명한 유리길이. 아, 그래서 거기를 건너더라고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보이지 않습니다. 보이지 않지만 그분을 의지함으로 그 걸음을 내딛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 있어서 하나님은 우리를 계획하신 최고의 부르심이 있습니다. 옆 사람 한번 보세요. 지금 그 부르심을 향해서 가고 있는 옆 사람의 삶을 보세요. 왜 안 보세요? 빨리 보세요. 어때요? 아름답지 않습니까? 네.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아유, 저 우리 선교사님 나이가 지금 60이 넘었는데 뭐 더 기대하고 소망할 게 뭐 있어? 라고 우리 신경아 선교사님 바라볼 수 있어요. 아닌 걸 알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런 사람한테 있으면 저기 시험 들어, 시험. 아닌 건 아닌가 말씀드리죠. 육신적으로, 인간적으로 봤을 때 뭐 나이도 먹었는데 뭐 더 이상 무슨 뭐 그 하나님.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그 부르심은 나이와 상관없어요.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모세를 부르셨을 때 모세의 나이가 몇입니까? 결국은 그가 하나님 앞에서 큰 일을 행했을 때는 80이 넘어서예요. 근데 중요한 거는 하나님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그분이 준비하신 길이 있다는 것이죠. 그거는 최고의 부르심입니다. 그 일을 향해서 우리는 그 길을 주님께 맡겨드리고 그것이 있다는 걸 먼저 아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걸어야 할 길을 내가 걸어가는 길이 아니라 주님이 예비해 놓으신 길을 나는 찾아서 믿음으로 뭐한다? 걷는 길이 돼야 된다. 이거 맡겨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보이지 않는 그 길을 하나님께서 나를 그 다음 단계로 이끄실 때 보이지 않지만은 그 길을 믿음으로 내딜 때가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의 직장 안에서, 사업 안에서 마찬가지예요. 직장의 영역, 사업의 영역 마찬가지입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거기서 승진시키고 그 다음 때로 나아가게 하실 때는요, 뭔가 보장되어져 있고 뭔가 준비된 것이 아니라 때로는 그분이 이끄시는, 그러니까 내 욕심이 아니라 그분이 주시는 그 인도하심과 성령께서 내 안에 이끄시는 믿음을 따라서 때로는 보이지 않지만 믿음을 내딛을 때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면 그 단계에서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일들을 반드시 보게 되어져 있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그 영역, 내 삶의 지경이 확장됩니다. 근데 여기에서 주의할 게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없는데 그냥 내가 욕심을 따라서 내딛는 건 그거는 올바른 게 아닙니다. 중요한 건 항상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일까? 오늘 내가 이 걷는 이 길이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길인가? 오늘 내가 이 걸음을 내딛는 것이 내 안에 역사하신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건가? 아니면 그냥 내 생각, 내 욕심을 따라 걷는 길인가? 물론 그렇게 가더라도 하나님께서는 나를 도와주시고 이끌어주셔서 또 올바른 길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나를 향한 하나님의 최고의 부르심은 놓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 안에 역사하시고 내 마음에 소원을 두시고 내 길을 인도하시는 주님께 의지하고 신뢰함으로 그 길을 분별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내 안에서 주시는 성령의 인도하심이 정말 하나님이 준비하신 길이라면 그때는 믿음으로 내딛는 지혜가 필요한 거예요. 믿음으로 내딛으면 거기에서 하나님이 인도하신 것이 무엇인가를 분명히 확증하게 되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나타낼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 우리 옆 사람 보시면서 나는 염려 없는 삶을 살아갑니다. 예, 왜 그렇죠? 나는 주님께 맡겨드렸기 때문에 그리고 맡겨드렸기 때문에 주님은 내 길을 인도하시고 그분은 이루어 가십니다. 그래서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잠언 16장 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성경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그가 너의 경영하는 것이 이루리라.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너의 행사를, 너의 모든 것을 누구에 맡겨라? 하나님께 맡겨라. 그러면 너의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질 것이다. 시편 22편 8절 같이 읽어봅니다. 그가 여호와께 의탁하니 구원하실 걸 그를 기뻐하시니 건지실 걸 아나이다.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것. 그러면 더 이상 염려는 내 것이 아닙니다. 그 다음은 주님이 행하시는 것이죠. 내 인생의 길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께 내가 맡겨드리고 선택하면 그때는 내가 염려하고 근심할 게 없는 거예요. 왜? 그분은 나를 최고의 부르심으로 인도해 가시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뭐 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즐거워하면 되는 거예요. 즐거워하고 하나님 나 주님께 맡겨드렸으니까 내 길을 인도하시는 그 걸음을 나로 잘 분별하게 해주세요. 나는 분별하시고 인도하시는 방향을 따라서 나는 믿음의 걸음을 내딛겠습니다. 걱정하고 염려하고 근심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길을 걷는 것이죠. 할렐루야. 참 그런데 현실은 그렇지 않죠. 지난번에 우리 또 뭐 선교사님 얘기해야 되겠네요. 우리 선교사님 선교 파송 예배를 드리는데 참 여기 우리 저기 브라질에 선교사님이 오셔서 우리 신경아 선교사님과 우리 장봉 선교사님께 버스 전주에 내려가는 동안 그냥 브라질의 그 사역에 대해서 그냥 막 심각한 상황들을 다 얘기를 했어요. 거기 막 아마존에 들어가서 거기에서 그냥 몇 개월을 살면서 막 그 거기에 들어가서 이렇게 막 전도를 하고 막 아 거기 아마존에 들어가서 예배당을 뭐 건축하고 그러니까 이제 우리 신경은 그 말을 듣다 보니까 이제 처음에는 그래도 그쪽에서 한인교회 사역을 하면서 이렇게 했는데 전혀 생각한 것과 다른 막 그런 얘기를 하다 보니까 마음의 부담이 너무너무 된 거죠. 너무너무 힘들어 했어요. 그러나 역시 믿음의 사람이라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그 인생을 맡겨드리는 거죠. 그래서 어떠한 그 길을 인도하던 어떠한 것을 하나님께서 맡기시던 결국은 하나님이 인도하신 거면 하나님이 이루어가시고 그것이 최고의 부르심이 될 거라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딱 하루 아프고 그 다음날부터 자유해지더라고요. 아주 믿음이 좋으세요. 저 같았으면 한 일주일은 아팠을 것 같은데 확실히 저보다 한 수 위에요. 그래서 하루 만에 딱 털고 일어났어요. 자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맡겨드리는 것,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께 던져놓는 순간 우리는 자유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생기는 거고요. 그것을 따라 걸을 때 여기서 이루신다라는 것은요. 그분이 만들어 가신다는 거예요. 이루신다는 얘기는 하나님이 만들어 가신다. 이런 의미입니다. 결국 우리가 우리 인생에서 가져야 될 올바른 태도가 있다면 우리의 길을 하나님께 던져놓는 것, 맡겨놓는 것. 그러면 그분이 이루어 가십니다.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십시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하나님의 새로운 창조물로 지으셔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다고 말씀하시고 우리가 걷는 그 걸음을 미리 앞서서 준비하시고 미리 준비하고 계신다고 에베소서 2장 8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요셉의 그 고백이 기억나잖아요. 요셉이 말하잖아요. 형들이 나를 판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앞서 나를 보내서 준비하신 것입니다. 라는 것이 요셉의 올바른 태도였습니다. 결국 나를 지으셔서 하나님께서 내 길을 미리 준비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것을 확신하고 믿으시고 그리고 하나님을 즐거워하십시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최고의 부르심의 삶을 살아갈 것입니다. 네 번째로는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경 이루시고 그러면서 6절에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너의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결국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뢰하고 그분께 맡겨드리고 그분을 의지할 때 무엇이 나타나느냐. 결국은 너의 의가 빛같이 나타내시고 너의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정오의 빛이 얼마나 환한가요? 해가 가장 떴을 때 가장 환합니다. 이것처럼 그 환하게 드러내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의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어진 의요. 우리의 의는 바로 그분께 맡겨드리고 그분의 길을 걷는 것이 우리의 의가 아닙니까? 많은 경우에는 우리가 어떤 삶의 도전이나 그런 상황들이 있을 때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걷는 것보다는 그냥 감정이나 느낌을 따라 걷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거죠. 근데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오늘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것, 그분의 이끄심과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갈 때에 너가 행동한 그 모든 것에 대해서 정오에 해같이 빛나게 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누가 그 빛을 드러내시고 누가 그것을 해답으로 주신다는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얘기예요. 오직 그분 앞에 겸손함으로 그분의 뜻을 따라서 내가 선택하고 그분의 이끄심을 따라서 그리고 말씀을 따라 믿음의 반응을 보이면서 살아갔다면 누가 나를 드러내시고 누가 내 의를 높이세요? 하나님이 그걸 높여주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상황에 대해서 사람에 대해서 불평하거나 원망할 필요가 없죠. 왜요? 하나님께서 내가 믿음을 따라서 그분을 의지함으로 그분의 말씀을 따라 행동했다는 것을 아시기 때문에 그분이 나를 드러내 주십니다. 이것이 하나님께 주시는 승리의 결과로 나타나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서 말씀합니다. 7절에 하나님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함이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여기에서 하나님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는 태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어떤 그런 상황과 도전이 올 때 여기 보면은 뭐가 나오는 거예요? 불평하다라고 하는 성경의 원어는 성내다, 분내다입니다. 성내고 분내는 상황이죠. 그러니까 그런 문제나 우리 인생의 어떤 문제나 또 그런 도전이 왔을 때 우리에게 뭐가 일어나요? 화가 나고 불평한다는 얘기거든. 그거에 대해서 불만족하고 성내고 화가 나는 일이 생긴다는 거예요. 성내고 화내지 말라는 거예요. 성을 내고 분내는 것은요,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서 화나고 분내고 그러니까 뭐 하죠? 그냥 막 쏟아내는 거죠. 오늘 뭐 말씀의 실제에 대해서도 말하잖아요. 사실은 그런 사람에 대해서 막 그 말하는 건 뭐예요? 그 사람에서 불평하고 불만하고 원망이 있으니까 그거에 대해서 막 풀어놓는 거잖아요. 그때 그 사람에 대해서 그냥 그것을 그냥 옷을 다 벗겨놓듯이 밝아 벗겨놓는 일에 일을 하지 말라는 거죠. 스탑하라는 거죠. 그만하라는 거죠. 그 일에 동참하지도 말고 그 일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불평하고 원망하고 참 욕할 일이 많지만 그거에 대해서 분내고 성내고 하지 말고 도리어 뭐하라? 하나님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가져야 될 올바른 말씀의 태도입니다. 자, 잠잠하다는 것은 침묵을 지키다, 뭐 조용하다, 잠자코 있다라는 그 의미인데요.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침묵을 지키다, 잠자코 있다, 혹은 뭐 가만히 서다. 그러니까 가는 길에서 잠시 멈추고 더 이상 진행하지 않고 잠잠하게 있는 것이죠. 시편 62편 5절 말씀까지 읽어봅니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무릇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 도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적용되기를 원합니다.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보십시오. 어떤 요동하고 동요 내 마음의 감정을 분내게 하고 성내게 하고 그런 상황이 막 일어날지라도 오늘 그것에 동요되지 말고 도일이여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보라. 오직 무엇만 바라보세요? 나를 구원하신 그리스도와 그분의 말씀과 나의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만을 잠잠히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가 가져야 될 태도입니다. 그러면서 말하기를 참고 기다리다. 이 참는다라고 하는 단어를 찾아봤더니 이런 거예요. 빙빙 돌다, 괴로워하다, 뭐 견고하다, 강하다. 그래서 이게 왜 참는 게 왜 빙빙 돌지? 빙빙 돌다, 뭐 괴로워하다. 그러니까 사실은 참는다라고 하는 건 뭐예요? 정말 힘든 상황을 참아야 되니까 너무 괴롭잖아요. 제가 참 여러분 아시다시피 우리 저기 묵동에 있는 교회, 그러니까 우리 저기 선배 목사님 교회 그 리모델링 하는 걸 지금 3주째 가서 도와주고 있는데요. 이제 마무리가 98%가 됐는데 이번 주에 며칠 전에 이제 마무리하는데 거기에 그 카페를 이렇게 카페 겸 예배실을 이렇게 나눠서 하는데요. 거기 이렇게 파벽을 붙여놨어요. 파벽을 붙이고 나면은 이제 파벽에 뭘 넣어야 되죠? 벽 사이에 그 매질을 넣는다고 말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거를 내가 넣는 일을 좀 하는데요. 얼마나 내가 그냥 이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저는 처음 알았어요. 이걸 한 칸 한 칸 이걸 넣어가는데요. 그 시멘트 이렇게 해서 이렇게 넣잖아요. 이게 얼마나 힘든지 아세요? 나는 이거 넣는 분들이 대단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뭐 사람을 불러서 넣을 정도는 아니니까 저는 이걸 넣고 그 다음에 우리 박기찬 형제는 뭐 필름 작업을 하고 그래서 나눠서 이제 이걸 하는데 정말요 너무 힘드니까 이게 정말 스타일이 안 맞더라고. 힘든데 도대체 이걸 이 막 그 뭐죠 일이 너무 싫은 거예요. 싫으면서 막 짜증이 나고 화가 나고 한 칸 넣고 그 다음 칸 넣고 넣어가는데 이거 왜 이렇게 많아요? 화가 나서 견딜 수가 없더라고요. 체지상 안 맞더라고요. 너무너무 막 그냥 이 참고 이게 참는다가 이게 괴로워하다니 너무너무 괴로운 거예요. 이거 하나하나를 넣는 게 너무너무 괴로워서 힘들었습니다. 사실은 이 참는 그러나 소망 중에 그래도 언젠가는 끝나겠지 하면서 참고 했는데요. 그러면서 참는다라고 한번 좀 생각을 해봤어요. 참는다라는 게 물론 감정적인 참음도 있고 어떤 상황에 대한 참음도 있지만 그 육체적으로 오는 것이 직접 좀 빨리 느끼잖아요. 너무 힘든데 결국은 참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참는 것과 비교할 수는 없겠지만 여러분 참는다라는 거 정말 정말 쉬운 일은 아니에요.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우리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 보도록 할게요. 같이 한번 봅니다. 시작.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냐. 자, 우리가 참는다라고 하는 것, 잠잠하고 참고 기다릴 때 참는 걸 생각하면 결국은 무엇을 바라봐야 돼요? 예수님의 참음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본을 보이셨어요. 예수님은 도살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잠잠히 그 길을 걸어가십니다. 그분은 죄가 있어서 그 고난을 당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분의 동기는 딱 한 가지였어요. 하나님의 뜻이었고 두 번째는 우리를 사랑하는 사랑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분은 고요히 잠잠히 도살장에 끌려가는 그 양처럼 그 길을 걸어가신 것이죠. 오늘 성경에도 그렇게 말하는 거죠. 우리는 누굴 바라봐라? 예수님을 바라봐라. 왜? 그 예수님께서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서 십자가를 참으셨고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결국은 우리가 참을 수 있는 것은 무엇 때문에 참을 수 있나요? 예수님께서 본을 보이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바라봄으로 참으셨습니다. 그 앞에 기쁨이 오였어요. 그 아픔과 부끄러움과 수치과 고통과 고난을 통해서 그 기쁨은 뭐였냐면 첫 번째는요. 바로 사랑하는 우리들을 뭐하는 거예요? 생명을 주고 구원하는 것입니다. 멸망의 자리에서 구원하는 것, 이것이 기쁨이고요. 두 번째는 뭐예요? 이 일이 끝나고 나면 다시금 어느 자리에 서게 되시는 거예요? 원래 있던 자리,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시는 것을 소망 중에 바라봤기 때문에 뭐 할 수 있었어요? 그 십자가의 고통과 아픔과 부끄러움. 여러분, 부끄러움 아시잖아요. 예수님께서는 그냥 발가 벗겨지신 채로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의 조롱거리가 되셨잖아요. 그 얼굴에 침뱉음을 당하고 그 노마 병사들이 주먹으로 치고 얼굴에 침을 옷을 다 벗겨서 제비뽑기에 나누고 그 온갖 수치와 부끄러움을 다 당하셨습니다. 그러나 거기에서 그분은 모든 그것을 그 상황을 정리할 수 있는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그걸 참으십니다. 참을 수 있었던 것은 무엇입니까? 그 앞에 있는 기쁨이었습니다.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잠잠하고 참고 기다릴 수 있는 것은 결론이 뭐예요? 결론,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소망이 무엇이죠? 결국은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고 그분이 돌보심을 통해서 온유한 자의 복인 샬롬의 은혜와 땅을 차지하게 되는 그 결과가 나타나기 때문에 우리는 뭐 할 수 있는 거죠? 참을 수 있는 것입니다. 참고 기다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너희는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니 누구를 바라보자? 예수님을 바라보자. 우리 옆사람 보시면서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제가 지금 군대를 갔을 때요. 논산 훈련소에 가면 마지막 그 코스가 뭐냐면은 행군입니다. 40km 행군. 저는 12월 달에 군대를 갔기 때문에 저는 말리고 싶어요. 절대 겨울에는 군대 가지 마라. 그냥 너무 싫어요. 그 다음에 너무 무거워요. 일단은 내복부터 시작해서 옷 자체가 무겁고요. 거기에다가 이 행군을 하면은 밤에 출발해서 8시간을 걸어가서 거기서 텐트 치고 야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텐트와 함께 침낭을 메고 가야 돼요. 여름에는요, 없어도 잘 수 있어요. 가벼워요. 근데 침낭을 이렇게 생전 침낭 보지도 못했는데 외피, 내피까지 해가지고 어마어마하게 무거운 걸 매달으니까 텐트까지 메니까 머리부터 엉덩이까지 오더라고요. 완전 군장이라고 말하잖아. 생전 처음 정말 딱 메고 섰는데요. 5분 지나니까 어깨가 뽀개짓듯이 아파요. 그걸 메고 40km를 그래서 내가 진짜 겨울은 군대 가지 마라. 힘들다. 빨래하기도 힘들고 설거지하기도 힘들고 손 다 부르트고 절대 겨울엔 가지 마라.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40km 행군을 가는데요.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요. 행군을 가기 전에 제 군화가 약간 컸어요. 6주 동안 훈련 받잖아요. 근데 아무래도 40km 걸어가려면 이게 좀 불편할 것 같아요. 그래서 좀 헐렁해서. 그래서 옆에 있는 애가 자기가 좀 작다고 하길래 군화를 바꿔 신었어요. 이게 잘못한 거예요. 잘못된 선택이었어요. 왜냐? 나한테 이게 길들여진 군화가 아니라 좀 더 작은 걸 신다 보니까 내 발에 길들여지 않은 군화인 거죠. 그걸 신고 딱 한 시간 걸었는데 걷는 순간 이 뒤꿈치가 피가 나기 시작하더라고요. 너무 아픈 거예요. 양쪽에서 이 뒤꿈치가 까져가지고는 피가 나기 시작하는데 이거 멈출 수는 없잖아요. 이걸 참고 걸어가는데 저는 정말 그때 어떤 마음으로 걸었냐면 십자가에 올리신 주님을 생각하면서 진짜로 걸어갔어요. 야, 예수님은 얼마나 아프셨을까?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얼마나 고통스러우셨을까? 이 고통은 아무것도 아니야. 정말 이거 포기하고 싶진 않고 까짓 거 40km 나는 걸어간다. 이 어깨는 아프죠. 여기서 피는 철철 나죠. 아, 도저히 볼 수가 없는데 그걸 참고 걸어가는데 마지막에 여러분 그 눈물에 눈사 불려서 하신 분 알아요. 눈물의 고개라고 그 아리랑 고개라고 있습니다. 아, 거의 물론 죽는 줄 알았어요. 정말 마지막 그 야영장에 도착해가지고 드디어 발을 봤더니요. 발이 피투성이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군화를 못 신겠더라고요. 그래서 그 조교한테 얘기했더니 운동화를 주더라고요. 그래서 운동화를 신고 그 다음날 아침에 이제 부대까지 복귀를 한 거죠. 근데 그때 정말 딱은 생각이 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만 생각하고 걸었어요. 예수님은 얼마나 고통스러우셨을까?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얼마나 아프셨을까?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달리셨을 때 얼마나 아프셨을까? 이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야. 우리는 누구를?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이죠. 우리가 어떤 인내하고 참고 견뎌야 될 상황이 있을 때는 그걸 참으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말씀하듯이 뭐예요? 그 십자가를 참으셨어요. 왜? 그 앞에 깊은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참을 수 있어요. 참고 잠잠하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의뢰할 수 있습니다. 왜? 왜죠? 예, 그 결론은 뭐예요? 결론은 좋은 결과가 나타날 수밖에 없으니까. 그걸 아니까. 아니까. 화낸다고 성낸다고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않는 걸 아니까. 내가 화내고 싶죠? 성내고 싶죠? 그런다고 해서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진다면 마음껏 성내고 화를 내겠죠. 불평하고 원망하겠죠. 그러나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도리어 하나님을 바라봐라. 오히려 예수님을 바라봐라. 그리고 그분 안에 교제하면서 그분의 기쁨과 그분의 평안과 그분의 즐거움 안에서 내 마음의 평안을 유지해라.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보라. 그러면 뭐 할 것이다? 올바른 결과가 나타나는 걸 알기 때문에. 그래서 기다, 참고 기다리다라는 단어 중에 뭐냐면 견고히 서서 확고부동하다. 그러니까 그 자리에서 흔들리지 않는다라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참는다는 의미예요. 또 한 가지는 의미는 이게 군사적인 측면에서 이 단어가 사용되어집니다. 군대에서 전쟁을 하다 보면 뭐예요? 밀리지 않는 거죠. 그 자리를 버티는 거죠. 이것처럼 흔들리지 않고 그 자리, 그 상태를 유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는다라는 것은 그냥 단순히 막 그냥 뭐 악과 독을 품고 참는 이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말씀 안에서 그분을 믿고 의지하고 신뢰하는 믿음의 평강과 그분의 충만하심과 그분의 임재 안에서 거기서 결코 한 걸음도 물러서지 않고 그분의 임재를 놓치지 않고 그분이 주시는 기쁨과 평안을 놓치지 않고 그 자리에 버티고 서 있는 것이죠. 할렐루야.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교제 안에서 주신 기쁨의 자리에서 한 걸음도 물러서지 않고 딱 그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참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히브리서 로마서 12장 12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자, 시작.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소망 중에 즐거워하고 환난 중에 뭐하고 참고 기도에 항상 힘쓰라고 말합니다. 야고보서 1장 12절 말씀도 읽어봅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신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를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여기도 마찬가지죠. 예수님을 생각하라. 오히려 이 시험을 참고 시련을 견디는 자는 바로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5장 11절 말씀도 읽어봅니다. 보라, 인내하는 자가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신이라 라고 또한 말씀합니다. 인내하는 자가 복되다고 했어요. 그리고 여러분 욥의 인내를 들어보셨잖아요. 그것처럼 그 결말을 우리가 봤다는 거죠.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나에게 가장 자비하시고 가장 긍휼이 많으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길을 인도하십니다. 베드로전서 2장 20절 말씀도 읽어봅니다. 시작.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움이라. 죄가 있어서 매를 맞고 참는 것은 무슨 칭찬이 있겠습니까? 잘못을 통해서 이걸 참는 것은 아무런 유익이 없어요. 무슨 아니 뭐 유익은 있겠지만 칭찬은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삶에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또 그분의 이끄심을 따라서 우리는 선을 행하는 자입니다. 선을 행할 때 당하는 어려움이 있을 수 있지만 내가 말씀 앞에서 올바르게 행동했다면 뭐 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일이고 결론은 오늘 말씀의 이 11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자 시작. 그러나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로다 라고 결론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러한 오늘 네 가지 태도를 가지고 삶을 살아가면 땅을 차지할 것입니다. 저는 항상 기도합니다. 우리 육간사님이 가장 먼저 땅을 차지하래. 그래서 빨리 밭을 사가지고 그 농장을 전원으로 꾸며가지고요. 거기 가서 양고기 구워 먹고 거기서 텐트 치고 하룻밤 자고 뭐 이렇게 뭐 좀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빨리 육간사님이 땅 사기를. 굉장히 그러니까 온유한 것 같아요. 온유한 자죠. 그죠? 그 온유한 자이기 때문에 땅을 차지한대요. 장로님이 제일 먼저 저기 아멘하신 거 보니까 제가 그쪽에 하나 땅 사면은 거기 장로님 땅을 차지한대요. 그 다음에 더 나아가서 뭐냐면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한대요.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합니다. 화평이라고 하는 것은 샬롬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샬롬이라고 하는 단어가 생각나잖아요. 주께서 징계를 받으심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바로 화평 샬롬입니다. 모든 전쟁이 끝나고 가장 행복하고 가장 좋고 가장 안전한 상태입니다. 치유와 건강과 형통과 번영이 역사하는 가장 좋은 상태가 바로 화평의 상태예요. 모든 전쟁이 다 끝난 최고의 화평의 상태가 바로 샬롬의 은혜입니다. 예수님이 징계를 받으심으로 우리에게 이 샬롬의 은혜를 주셨습니다. 오늘 누가? 온유한 자가 바로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서 마태복음 5장 5절에는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한번 읽어봅니다. 마태복음 5장 5절.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임이요. 바로 온유한 자에게 주시는 복입니다. 오늘 온유한 자의 삶의 태도 두 번째 시간 가졌는데요. 이 네 가지 태도를 여러분 잘 기억하시면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오늘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서 믿음과 소망 안에서 삶을 살아가신다면 여러분에게 이루어진 그 최고의 결론은 바로 땅을 차지하는 것과 그리고 샬롬. 예수님께서 징계를 받으심으로 우리에게 주신 화평의 은혜로 여러분 즐거워하는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오늘 그곳에 오늘 많은 새들이 깃들듯이 수많은 피곤하고 지친 영혼들이 그 안에 깃들 것이고 여러분들은 복음의 은혜를 나눔으로 영혼을 추수하고 구원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질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같이 기도드리는 시간 같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온유한 자의 삶의 태도에 대해서 오늘 이렇게 우리가 봤습니다. 나의 태도, 나의 마음의 태도와 내 삶을 한번 되돌아보면서 오늘 내게 주신 말씀을 내가 붙들고 믿음 안에서 그런 삶을 살아가는 제가 되겠습니다. 우리 한번 결단하면서 고백하는 그리고 감사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오늘 이 땅에 우리가 삶을 바라볼 때 정말 많은 것을 비유하고 평가하고 또 슬퍼하고 괴로워하고 때로는 성내고 분낼 일들이 너무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주님은 우리 인생을 돌아보면서 우리가 가져야 될 올바른 태도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온유한 자의 삶의 태도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그러므로 선을 행하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그리고 우리의 길을 하나님께 맡기고 그를 의지하고 그렇기 때문에 소망 중에 하나님 앞에 잠자하고 참고 기다리는 이 태도를 가질 때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우리는 그 기업, 우리의 지경은 넓혀지게 되고 그 땅을 차지하게 될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는 오늘 징계를 받으심으로 우리에게 주신 진짜 샬롬, 화평, 에이레네의 복과 그 은혜가 그 은혜로 인해서 우리는 즐거워하게 될 것이고 또 그 유업으로 인해서 구원의 삶, 더 나아가서는 그곳에 깃드는 수많은 영혼들에게 그늘을 제공하고 복음과 생명의 그 생명의 놀라운 은혜를 나눠줌으로 영혼을 구원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나가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있을 것입니다. 아마 말할 것입니다. 도대체 너가 사는 세계는 어떤 세계길래 이렇게 좋니? 나도 좀 그 땅에 살고 싶어. 나도 좀 도와줘. 나를 인도해줘. 너가 살고 있는 그 삶의 영역에, 너가 살고 있는 그 땅에 나도 들어가게 해줘. 그럴 때에 우리는 소망 중에 즐거워함으로 그들에게 복음을 가르쳐주고 복음을 통해 살아가는 법을 가르쳐주고 하나님 안에서 안식하고 자유하고 그리고 행복해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법을 가르쳐주므로 우리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어떤 상황, 어떤 사정, 어느 형편에 있든지 오늘 이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위해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하심과 은혜의 결과들이 더 풍성히 맺혀지고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 승리가, 그 은혜가 정오의 해같이 빛나게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